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오전 9시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넌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지도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군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배치가 영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의 올드 시티를 둘러싼 벽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민주군이 ISIL의 격렬한 저항을 극복했고 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라피카 벽에 25m 길이의 틈 두 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팔미라 유적과 알루리 사원을 고의로 파괴하고 라피카 벽과 병원, 학교 등을 탄약고와 전투기지로 이용했던 ISIL과는 달리 연합군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 같은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 공약집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친구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은 4년 전 공약집에서는 미국을 유럽 밖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친구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발표된 공약집에서 친구와 우정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신 미국을 유럽 밖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상반기 자국에 들어온 난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내무부 당국자들은 어제 현재 지중해를 거쳐 들어온 난민이 85,183명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안경비대 경비정에 구조됐지만 약 2,000명은 지중해를 건너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는 유럽연합이 난민의 이탈리아 유입을 급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시험한 발사체를 ICBM이 아닌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도 안 돼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4일 오후 특별중대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화성 14형이 평양 시간으로 4일 오전 9시 북측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했으며 일본해, 즉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조선중앙TV는 발사 하루 전날인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4형 시험 발사 단행을 친필로 직접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실제 ICBM이라면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4일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 바다를 향해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930km로 추정됐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불상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처럼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ICBM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지난 5월 15일 발사한 화성 12형보다 높은 2,300km 이상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 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약 40분간 9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며 고도는 2,500km를 크게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오늘 시험 발사한 발사체는 ICBM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 비행장 근처에서 발사돼 37분 동안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며 ICBM보다는 지상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 역시 미군 대변인을 인용해 미군의 초기 평가 결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이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으로 결론 날 경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경량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930km, 최대 고도는 2,300km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군 당국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이긴 하지만 이런 추정치로 미루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ICBM의 기준 사거리인 5,500km를 훌쩍 넘어 8,000km는 좋게 날아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설사 ICBM급 사거리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핵미사일로 기능하려면 풀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탄두 경량화 등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관련 실험을 계속하면서 핵 고도화를 향한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탄도 폭발 실험이라든가 뭐 기폭 장치하고 연결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한 실험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만약 필요로 하다면 지금 핵 실험 같이 핵탄두를 좀 더 경량하고 소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의 질과 양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그리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협상보다는 핵무기 보유를 향해 질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고 교수는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앞세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국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테고 또 중국도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도 상당히 아마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마지막 남은 원유 지원 수출 중단 같은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했던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도 대북 압박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에 방점을 두는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압박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대화 모드에서 사실은 강국 모드로 물론 이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 대화보다는 압박과 강제 쪽으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이번 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이런 전향적인 구상들을 발표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남북 태권도 교류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통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높이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오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규정을 위반하고 발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두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늘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발표하자 다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최대 비행거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10개에서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한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칫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3일 전 세계 핵무기 개발 현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9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현재 핵탄두 10개에서 2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 진례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핵탄두 보유 규모와 증가 속도는 평가마다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다고 공개했지만 보유량과 수준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도 현대화, 다종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종류의 미사일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란 겁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 한 해에만 24차례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와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 사진을 볼 때 전문가들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2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보낼 수 있는 핵탄두를 제조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확인할 공개적 증거는 없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용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소의 샤넌 카일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훈련에 탄도미사일을 활용하는 추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may be conducting military training drills that involved the use of ballistic missiles against targets in Japan and also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 정권이 이를 통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이후 여러 우판으로 인해 재래식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핵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카일 선임연구원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안보 주권과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t one point, North Korea had joi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a non-nuclear weapon state. It undertook a legal obligation not to acquire nuclear weapons.
북한 정권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비준한 나라로 조약에서 탈퇴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안보 주권을 빌미로 한 핵무기 개발은 다른 나라에도 핵무기 개발의 구실을 제공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카일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핵무기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핵무기 현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올해 1월 현재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14,935개로 지난해 15,395개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이어 2011년에 체결한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때문이지만 감축 속도는 느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핵탄두의 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미국과 러시아 외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은 3개월째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해관 청소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9% 증가했습니다. 대중 수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로 34% 줄었고 수입은 3억 2천만 달러로 33.6% 증가했습니다.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위에 올랐습니다. 수출액은 약 4,5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의 하나였던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5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에 이어 광, 슬래그, 회 품목이 약 2,4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수산물이 약 1,3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 슬래그, 회 품목 중에는 철광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간 철광석 수출은 약 32%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약 3,100만 달러가 수입됐습니다. 이어 보일러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은, 니켈, 구리, 그리고 아연의 중국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 품목과 함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된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의 수출도 없었습니다.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약 300만 달러어치가 팔렸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약 37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그 밖에 이 기간 쌀의 대북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약 2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최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을 언급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해 북한 여행 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29일 수정 발표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원비어 씨가 지난해 3월 16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며 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시도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가 북한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지도부나 당국에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4월 22일에 미국인 한 명이 적대 행위로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데 이어 5월 7일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체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 여행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추가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영내 불안정 상황이 더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긴장 수준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정치와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거주하는 영국인이나 단체 여행 이외에 개인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은 사전 또는 북한에 도착하는 즉시 여행 계획을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이 평양 이외의 다른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지원밖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일부 외국인들에게 영사 지원 접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영내 불안정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권 전문가들과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 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국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long warned Americans not to travel there.
국무부가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비어 씨 사망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무부의 관련 움직임은 현명한 조치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하거나 무고한 행동이 체포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들을 비롯한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엄격하게 지키는 미국이 여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모든 미국인 인지를 석방하고 모든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때까지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The arbitrary application of law by North Korea means that anybody can be detained for any.
북한에서는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누구든 체포될 수 있으며 북한은 혐의를 날조해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구체적인 여행 금지 이유와 요건들을 밝히면 그때 휴먼 라이츠 워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미 국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미국 정부가 강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강경하게 해서 문을 닫고 더 이상은 우리 자국민이 들어가서 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강경한 대책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 대표는 북한같이 위험한 곳에 가서 그 위험을 즐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여행 경비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걸 금지를 안 시키면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뭐 죽든 다치든 아니면 잡히든.
제임스 리 씨는 미국인들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올해 북한의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 당국 또 국제 적십자 등과 함께 함경남도의 공동조사단을 파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가뭄으로 북한 농경지 5만 헥타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3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올해 1월 1일에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30에서 80%가량 감소해 북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주요 농경지가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어 피해 지역 일부 농작물의 수확량이 작년과 비교해 30에서 5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 당국과 국제적십자사, 국제대북지원기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황해남도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물 공급과 관계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도 최근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유럽연합협조대표부, 스위스외교부협조사무소, 국제적십자사연맹 관계자들이 가뭄 피해를 가시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도 30일 VOA에 올해 북한 가뭄이 심각하다며 올해 임무작 작물과 가을 작황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 저수지의 저수율도 굉장히 낮고 모래잎뿐만 아니고 밭작물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옥수수 농사도 이미 옥수수도 이미 이식을 했지만 그게 이식을 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모래기도 물론 부정적인 것일 거고 금년도 가을 작황은 뭐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지금까지의 그 기후 조건만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권 원장은 현재 저수지나 하천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농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물 원천을 찾아내 우물이나 굴포, 관정 등의 방법을 동원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Yeah, yeah,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 불야성의 거리로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 도시 뉴욕 맨해튼.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가 이 지역에서 산 지 3년이 됐는데요. 맨해튼의 번화가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컬럼비아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뉴욕에 사는 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즐기고 계시나요?
뉴욕커가 사실은 되게 겁나 멋있는 단어예요. 되게 뭔가 되게 당당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 어떤 이런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뉴욕에 살면은 진짜 제가 만난 뉴욕커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뉴욕에 살지만 여유 없이 살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왜냐면은
유학생으로 온 만큼 오스틴이 생각하는 그런 뉴욕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중에는 거의 뭐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방학 이렇게 되면은 방학 정도 되면은 그때 돼서야 이렇게 뉴욕 아 어디 가야 되지? 아 브로드웨이 가서 시어나 한번 보고 영화도 한번 보고.
중남부 텍사스에서 단과대학을 다녔던 오스틴 씨. 컬럼비아 대학생의 삶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느 유학생들처럼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 일을 할 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텍사스에서 투 잡을 때 써요. 근데 뉴욕 와서는 못하죠. 공부하기도 바쁘고 누구나 24시간에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공부해도 A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A가 나올까 말까인데.
탈북 이후 처음 인생의 커다란 도전을 선물한 컬럼비아 대학교와 오스틴 씨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에 미국 왔어요. 네. 근데 6년 전에 텍사스 가기 위해서 미국에 왔죠. 근데 텍사스로 가기 전에 뉴욕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텍사스 가면은 좀 많이 다르니까 뉴욕으로 꼭 한번 오라는 거예요. 며칠 놀다가 텍사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에 그 권사님이 그 투어를 끊어주셨어요. 동부관광 투어.
오스틴 씨는 부담 없이 관광할 마음이었습니다.
저 케이타운에서 점심 먹고 오후 관광지로 왔는데 그게 바로 컬럼비아 대학인 거예요.
관광 자체가 미 동부 명문 대학을 탐방하는 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컬럼비아 이름은 뭐 당연히 들어봤고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게 뉴욕에 있는 줄 몰랐고 첫 번째. 어딘가 동부 어딘가에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뉴욕 시티에 있는 줄 몰랐어요.
네. 6년 전 관광객으로 처음 컬럼비아 대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오스틴 씨.
그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곳도 있나? 딱 들어와서 이 너무 예쁘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세상에.
쭉 뻗은 맨해튼 116가와 브로드웨이 두 길이 만나는 곳에 14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오스틴 씨는 칼리지 워크라고 불리는 학교 진입로를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 와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깨달았죠. 아, 내 때는 안 되고 내 자식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한번 어플라이는 해볼 수 있겠구나.
이후 오스틴 씨는 예정대로 텍사스에서 2년제 단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단과대학을 마친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좌절에 빠져있던 오스틴 씨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두리아나 천견 목사님을 통해서 장학재단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 좀 안 된 거는 좀 안 됐지만 왜 더 좋은 학교들 지원 안 했냐? 아이비리그는 왜 지원 안 했어? 야, 뭐 콜롬비아 같은 대학도 있잖아. 지원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좀 충격 먹어가지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한번 지원해봐라.
일주일을 고민했다는 오스틴 씨.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들의 제가 도전을 하겠고 대신 저는 텍사스 1년을 더 있어야 됩니다. 잡을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흑인 동네에서 그 뷰티 서플라이에서 흑인들 대상으로 가발, 뭐 매니큐어 이런 거 팔고 있었어요. 대신 일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좀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대신 서포트 할게. 그분들도 대단하죠.
오스틴 씨는 그 후 1년 동안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의 개인 지도도 받았습니다. 유학생이 치러야 하는 영어 시험 토플과 미국의 대학교 입학 시험인 SAT 시험도 다시 치렀습니다. 마침내 컬럼비아 정치학과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첫 번째 탈북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분들이 대학 특혜가 있잖아요.
네네.
탈북자로서 특혜 같은 게 있나요? 해외 학교 지원하실 때도?
뭐 당연히 저희 에세이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세이가 중 미국 대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네.
근데 다른 학점이나
그렇죠.
다른 점수들이 받침이 안 되는데 스토리 하나만 갖고는 근데 중요한 건 학교가 이 학생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냐, 우리 학교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한 탈북자 청년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이 청년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어려웠지만 오스틴 씨는 이를 감당해냈습니다.
점수 어땠어요?
페일은 없었어요. 근데 아 정말 C도 나와봤던 적도 있고 이게 이지 A를 주는 수업들도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노력을 되게 상당히 평가하시고 근데 반대로 정말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전공 과목에서 점수는 대부분 학생들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고 근데 평균으로 저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네.
학비는 학교와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나요?
한 40%가 장학금인 것 같아요. 커버가 되고 나머지 60%는 내야 되는 거죠. 아, 저 장학금 주는 기관이 있어요. 저는 여러 군데는 아니고 두 개를 받네요. 그러면 하나는 튜션이고 하나는 리빙이니까. 그렇죠. 저도 꼬박꼬박 제 그러니까 성적표를 계속해서 학기마다 보내드려야 되고 그러면 조금 내려가면은 한마디 하시죠. 이번에는 좀 힘들었나 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학교 교정을 걷다 커피를 사러 들어가는 오스틴 씨.
커피 자주 드세요? 매일 마셔요?
커피는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안 마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못 마셨죠. 콜롬비아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이런 거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면은 이게 나중에 위염에 걸렸어요.
그럼요.
위가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파이널 마지막 기말고사 때 위염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 아파서 커피를 끊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커피만 봐도 아팠죠. 막 이런 거예요. 오일 안 먹는
오스틴 씨는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는 한인 학생 회장으로서 할 일도 학점을 따기 위해 커피에 의존하며 새벽 3시까지 늘 깨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를 즐기듯 이제야 뉴욕 구경도 제대로 해보는 오스틴 씨. 오스틴 씨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 쏟아지는 긍정적 기대감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장 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에 북한 시범단이 참여한 것을 남북 교류로 해석하지 말라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은 북한 주도 ITF 시범단의 이번 한국 방문을 남북 스포츠 교류로 간주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번에 지금 태권도가 오니까 뭐 당장 무슨 저 장미꽃 꽃다발이 지금 막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이게 성사된 거는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입니다. 그러니까 WTF하고 ITF 국제기구들 사이의 거래입니다.
한국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장 의원은 지난 1일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이뤄진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포츠로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한국 측의 기대는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미남 북남 체육교류를 추구하고 뭐 물꼬를 틀고 하느냐.
이번 북한 시범단의 한국 공연은 WTF의 초청을 한국 통일부가 승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시범단의 항공료와 숙식비 등에 남북협력기금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태권도를 통해 남북 스포츠 교류가 성사되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워줄 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저녁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의 T1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에서 태권도가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폭제 구실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무주에서 신라와 백제가 하나가 되었듯이 오늘 이곳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이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3일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그동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었는데 IOC가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웅 의원은 그러나 BOA에 스포츠가 남북관계 개선의 매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그 스포츠로서 정치가 우선시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푼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게 짝이 없고 이 기대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인들이나 문화인들의 문화 교류 제안을 모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번 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시절에도 공동행진을 하는 거 한 번 한 걸 시드니에 가서 김일성 선생하고 일곱 번을 만나고 4만 한세 만나고 해가지고 송사를 시켰는데 아 지금 이런 지금 자라름판 지역하고 있는 형편에서 단일팀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뭐 단일팀 만나는 말 자체가 지금 우습지요.
앞서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 만찬에서 장웅 위원을 만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are supporting athletes from the country to be able to qualify.
한편 장웅 위원은 ITF 시범단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IOC, WTF 등과 합의했다고 확인하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실무적 논의를 거쳐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또 한국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 변화무쌍입니다. 밤 시간 동안 거세지는 장대비에 피해가 속출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한낮에 33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폭염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리막길 수주량을 기록했던 한국의 조선업계가 다시 세계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 있습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독일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다시 해외 외교 무대에 입성한다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날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다고요?
네. 어제까지 물난리를 겪었던 곳이 또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 한 방울이 아쉽다고 소리를 내던 곳은 지금 저수지에 물이 좀 차고 있고요.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립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는 장마와 또 한국을 비껴간 제3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 때문인데요. 오늘도 한국은 곳에 따라서 호우로 인한 비 피해를 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네.
폭염으로 인해서 건강관리 주의하라는 소식, 가뭄 해갈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소식, 뭐 극과 극의 고심이 네.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는 오늘 햇빛이 강했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곳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도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같은 나라입니다만 날씨가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네. 이 서울 지역은 지금 장마 상태가 잠시 멈춘 소강 상태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틀 전에 큰 비에 이 다리가 끊어져서 마을이 고립된 강원도 홍천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 나흘째 그냥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낮에는 비가 조금 멈췄다가 밤에 거세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쏟아지고 있는 이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한국의 장마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젯밤에는 또 부산과 경북 산간 일대, 남해안 일대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택의 절반 정도 침수가 된 곳이 나타났습니다.
예.
축대도 무너지고요. 더불어서 도로에 그 뭐 흙토 토사 같은 게 많이 쏟아져서 교통 사고도 속출했다는 소식 이어졌습니다.
예.
남부 지역은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비가 집중됐다고 하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곳이 있다고 하는데 비 피해가 컸던 강원도 지역 지금 또 다른 호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내놨군요.
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한국 조선업계가 5년 만에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 2012년 이후에 한국은 5년 연속으로 중국의 선두 자리를 내줬었는데요. 가까스로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을 집계를 해보니까 한국이 세계 1위에 다시 올라섰다. 이게 오늘 한국 경제에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업체들이 선박 관련 계약을 많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업계가 사실 화랑일 때는 만들고 있는 선박도 일이 이만큼 쌓여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쌓여 있었는데요. 2011년에 선박 시장의 그 세계 선박 시장의 한 40% 정도의 수주를 자랑했던 것을 기점으로 한국 조선업계 일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는 아예 중국의 선박 수주의 선두 자리를 내주고 있었고요. 이 조선업 자체도 한국 조선업 자체도 내리막길을 쭉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주가 늘지 않아서 일감은 계속 바닥나고 일은 더 들어오지 않고 근로자들이 현장을 지킬 수가 없어서 자리를 막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예.
또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한 조선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국 조선업계가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까?
예, 업계에서는 그동안 필사적으로 수주 경쟁에 나섰던 한국 조선기업들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한국에서 조선업의 3대 회사라고 하면은 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3사가 제 몫을 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한국의 3대 조선기업이 따낸 선박 수주량은 전 세계 발주량의 34%가 됩니다. 전문 그 용어이긴 합니다만 256만 CGT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수주량이 2배 이상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이 수주를 받은 선박 종류가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유조선,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서울통신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이군요.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을 다녀갔던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독일 출장을 가는군요.
네. 한국에서 서쪽으로 유럽 대륙의 끝쪽에 있는 독일 함부르크로 내일 떠납니다. 미국 방문의 시차가 적응되기도 전인데 내일 다시 4박 5일 일정으로 독일 출장을 떠나는데요.
예.
이번 독일 방문의 목적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미국 방문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됐다고 오늘 한국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라고 하면 이른바 뭐 세계 선진국들이 모여서 경제협력, 또 무역,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이번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경제협력, 세계경제, 무역, 금융, 기후변화, 뭐 에너지, 디지털화, 그리고 고용개발, 뭐 테러, 뭐 전 세계에서 다룰 수 있는 국제 현안들이 논의가 됩니다. 이 한국으로서는 독일 총리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쾌르거 재단 초청으로 열리는 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한 그 문 대통령의 연설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남북 관계 개선 또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이 한반도 평화 구상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그 핵심 경제 정책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의 정상회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금 한국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 준비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미국사에서는 메릴랜드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초창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